사무엘상 2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6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 모두 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죠. 첫 번째 사건은 굴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26장 사건입니다. 이 26장 사건을 보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또 어떻게 결말 되었는지가 쭉 설명이 나오죠. 맨 뒤에 보면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했던 세 가지 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윗이 첫 번째는 난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를 쫓습니까? 또 두 번째는 당신 주변에 있는 충동질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연달아서 이제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두 가지 말을 더 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마지막 고백인데 22절에 보면 네 번째 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했던 네 번째 말입니다. 이 창은 무엇이었냐면 군인들 진영 안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들어가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머리맡에 꽂혀 있었던 창을 갖고 왔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물로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 창을 사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와서 소년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창을 내가 당신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굳이 창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살려주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죠. 굳이 뭐 창을 돌려주고 자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속해 있던 창을 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굳이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의 것은 당신이 가지고 가라. 나는 당신의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창 같은 것을 전리품으로 갖고 있다가 야 내가 사울 죽일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살려줬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떠들어대거나 혹은 좋게 이야기하면 간증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난 유산 받지 않겠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이렇게 그냥 독립해서 살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헤어질 때에 서로 오래 사귀었던 연인들이 받았던 선물 싹 정리해가지고 싹 다 보내버리죠. 네가 준 건 아무것도 안 가져. 가지고 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사람이 주는 것을 나 받지 않겠다. 사울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오거나 그것을 가져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차지했다는 소리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에 속한 것은 다 가지고 가라. 나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요.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이 했던 얘기. 크게 보면 네 번째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했던 다섯 번째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이거 조금 길게 돼 있어요. 23절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지금 벌어진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으니까 나한테 쌀 열 가마니 갖고 와라. 나한테 돈 천만 원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다윗이 은혜를 베푼 대상은 사울이잖아요.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은 사울인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내가 상급을 받는 것 혹은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건 하나님께 받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상급을 받을 생각을 하면 사람에게서 대우를 받고 보답받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이 검은 짐승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기억해도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 못하는 때들이 참 많아서 사람에게 내가 열 가지 베풀었으니까 적어도 일곱, 여덟 가지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보답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면 정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사울에게 잘하면 사울이 알아주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부연 설명을 그 밑에 쭉 두 가지를 해놨어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 뒤에 24절에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뭘 구하는지도 기록을 해놨죠.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죠. 언젠가 제 여동생이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보러 가는데 참 평생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그냥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늦어서 시험을 못 봐도 절대로 택시를 안 탈 집안이 우리 집안인데 그런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제가 요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령 뭐 한 11,200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제가 요금이 나와서 어머니 동생이야 빨리 내리세요. 제가 요금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자기 보는 앞에서 돈 내라 이거예요. 빨리 내리시라고 내가 원래 서둘러 늦었으니까 빨리 가시고 내가 계산하고 가겠다. 내려보내고 돈 한 15,000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날 때쯤 돼서 어머니가 궁금하신 거예요. 왜 먼저 내리라고 했느냐. 돈을 얼마를 줬느냐. 11,200원을 줬느냐. 아니면 더 줬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조금 더 줬다. 그러니까 왜 더 줬느냐 이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죠. 엄마 우리는 지금 은혜가 필요해요. 시험 보면서 내 동생이 시험 보고 채점을 받을 때 교수가 조금이라도 좀 넉넉하게 채점을 해주는 은혜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가 필요하니까 오늘 아침에 빡빡하게 안 하고 조금 여유 있게 돈 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주님 제가 빡빡하게 안 할 테니까 안 한 것처럼 제 동생 시험 볼 때도 채점 받을 때 빡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뭐 결국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잘 돼서 갔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원수 갚지 않고 원수 같은 사울에게 내가 넉넉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이게 다윗이 했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거죠. 나는 내가 받을 상급을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창을 돌려준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사울의 것 빼앗아와서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윗이 행동으로 표현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난 뒤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게 사울이 했던 마지막 내용인데 이 말을 들으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나쁜 놈이잖아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에게 벌이 내렸으면 좋겠다.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다윗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보면 반드시 승리를 얻으려 했는데 사실 지금 다윗이 싸우는 사람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네가 승리 얻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는 패배하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말하고 할 정도였으면 조금 더 마음을 빨리 바꿨더라면 그리고 이 마음을 끝까지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마무리되고 그 뒤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헤어지고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그 뒷부분을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이후로 사울은 죽고요. 다윗은 한참 뒤 왕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을 조금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내용들, 고백들 그러니까 난 사람이 주는 것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겠습니다. 했던 고백이 제일 중요한데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했던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은 다윗의 광야 생활을 전체를 놓고 보면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광야 생활을 다윗이 십수년간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한 건 아니었거든요. 중간중간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기록했던 것들 중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고난과 관련되는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가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말들이 이 사건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십수년 동안 했던 광야 생활 전체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태도로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쳤지만 내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태도를 견제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주간에 말씀드릴 때 했지만 이 사건은 26장에 담고 있는 사건은 앞에 벌어진 둘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과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어찌 보면 야 이거 똑같은 사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건 전개도 비슷하고 결과도 비슷하고 했던 말들도 비슷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냐면 다윗은 지금 반복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똑같은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난이 또 찾아왔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다윗은 십수년째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1년, 2년, 5년, 10년 동안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이기고 또 이겼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또 찾아오면 절망하기 십상입니다.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아,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구나. 이건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다. 그냥 나도 여지껏은 세상 안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그냥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이고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이 끝나지만 앞으로 5년, 10년 더 고난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더 만나야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반복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살았을 겁니다. 이게 아주 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오래된 반복되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여 만나면 다시 보여주는 이런 참 귀한 기다림, 오래 참음,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특징은 다른 분들이 보면 사소한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종류의 은혜를 구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 다 한 가지 자기가 잘했으면 한 가지 이렇게 받는 것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받기를 원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 다윗도 지금 내가 하나님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왕위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큰 은혜, 큰 복을 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울에게 선대했으니까 오늘 하루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하루치에 일용할 은혜를 구합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 앞으로 그냥 평탄한 길을 쭉 열어달라, 그냥 창창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걸 구하지 않아요. 나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어찌 보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대하는 행동을 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람 뜻대로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부귀영화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손에 다 당연히 맡겨져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은혜를 구할 때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마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돈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했던 마지막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십수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또한 다윗은 오랫동안 고난이 반복되고 더 정층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말 대단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이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혹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에 아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서 있었던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벗어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선대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른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더 큰 소망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